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호주인의 기대 수명 83세였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로 호주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긴 편이었는데요. 기대 수명을 놓고 본다면 한국은 세계 5위, 또 호주는 세계 10위였습니다. 네, OECD 평균이 81.1세라고 하니까요. 호주인과 한국인 모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장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주인의 기대 수명, 주와 테리터리별로 과연 어떻게 다른지 뉴스 후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네, 이어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에서 자녀의 금융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금융계획은 어떤 부모에게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에 있어서 선택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건전한 돈 관리 습관을 가르치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호주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컬처인에서는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 한국인의 K간식 함께 살펴봅니다. K간식의 글로벌 파워 안에 담긴 문화의 힘, 컬처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하은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호주 정부기관 책임자가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호주의 핵심 인프라를 점점 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정부가 시위 중에 발생하는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고국에서는 내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응시자가 가장 많아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 정보기관 책임자가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호주의 핵심 인프라를 점점 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핵심 인프라에는 공항, 에너지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호주 안보정보국 마이크 버지스 국장은 해커 그룹이 이미 호주와 미국의 네트워크를 조사하며 시스템을 파악하고 탐지되지 않은 방법으로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스 국장은 이를 고위험 행위로 평가하며 해커들이 취약점을 시험하고 잠재적인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not talking about the equivalent of cyber semtex being strapped on the side of buildings. Okay, that's colorful language. Gets your attention.
안보정보국 버지스 국장은 이 방식은 건물 옆에 사이버 폭발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단순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호주 안보정보국과 범죄학 연구소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스파이 활동으로 인한 호주 경제 손실은 2023년 2024년 기준 약 1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빅토리아 주 정부가 시위 중에 발생하는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신타 앨런 주총리는 이번 법안이 테러리스트 상징물이나 깃발의 전시를 금지하고 경찰이 증오나 폭력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시위대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종교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회, 유대교 예배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 시설을 찾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nd the moment that protest becomes violent or it becomes hateful, there must be consequences for this behavior.
자신타 엘러 주총리는 빅토리아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시위가 폭력적이거나 증오적이 되는 순간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누구도 거리에 나와 증오를 퍼뜨리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할 권리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경찰에게 기존 권한 외에 추가 권한을 부여해 시위 현장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크리스민스 주총리는 예배 장소 밖에서의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대법원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주에 도입될 예정이며 경찰에게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막거나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팔레스타인 행동그룹이 제기한 유사한 법안에 대한 대법원 소송을 따른 것입니다. 당시 안나 미첼 모어 판사는 해당 법안이 호주 헌법에 내포된 정치적 의사소통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ere's a balance between the implied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 in the constitution.
민스 총리는 헌법에 내포된 정치적 의사소통 자유와 노인들이 교회와 예배당에서 신앙을 표현할 때 위협이나 증오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에티오피아가 2027년 유엔 기후변화협의 개최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에티오피아가 의장국을 맡아 수도인 아다스 아바바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협상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선택은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올해 코프30 본회의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루울 세게드 타데세 아베베 에티오피아 대사는 이번 정상회의가 앞으로 10년 동안 기후행동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코프31 개최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호주와 터키가 모두 개최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는 내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지난해보다 31,500명이 늘어난 55만 4천여 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응시자가 가장 많아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대주 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보고 졸업생 응시자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 교육당국 모두 긴장감 속에서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내 뉴스입니다. 호주 부동산 플랫폼 도메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주요 도시 내 주택 구매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매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에서는 주택 구매자들이 중간 매물 가격보다 약 30만 호주 달러 낮은 수준의 주택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시드니 외곽 지역에서는 도심에서 약 10km 이상 벗어난 지역부터 이런 가격 격차가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14세 이상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인형을 적용하고 때에 따라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강력 범죄자 처벌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가중 주거침입, 차량 탈취, 무장강도와 가중절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과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법원은 최대 3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으며 성인법원에서는 중범죄의 경우 최대 25년형이 가능합니다. 자신타 엘로 주총리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폭력 청소년을 성인과 같이 다루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청소년 범죄 증가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 4대 은행이 지난 10년간 화석연료 기업에 43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NZ와 웨스트팩은 여전히 신규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 마켓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300억 호주 달러는 석탄, 석유, 가스 프로젝트 확장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파리 기후 협정에 부합하는 새 정책에서는 기존 화석연료 고객 23곳을 추가 금융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별로는 ANZ가 2026년부터 2021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 2022년 이후 추가로 57억 달러를 지원하며 가장 적극적이었고, 웨스트팩은 우드사이와 BP 등 기업에 38억 달러를 대출했습니다. 마켓포시스는 은행들이 파리 협정과 맞지 않는 계획을 가진 기업에 계속 금융을 제공할 경우 기후 약속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에서 선수와 코치들이 스포츠 활동 중 겪는 괴롭힘, 인종차별, 외모 비하 경험을 조사한 국가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정부 산하기관인 스포츠 인테그리티에서 주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선수와 코치가 괴롭힘이나 학대 행위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해도 이들 중 거의 절반이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64개 종목에 1,200명 이상의 호주 선수와 코치가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 선수 중 46%는 외모 비하, 43%는 인종차별, 40%는 괴롭힘, 38%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코치 중 3명 중 2명은 소속기관 내 불법 약물 사용이 자신이 속한 스포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스포츠 인테그리티 사라 벤슨 대표는 이번 연구가 학대 행위를 문제 삼고 신고하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원화는 958원에 각각 거래 중입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목요일인 내일 구름 많고 건조한 하루 예상됩니다. 기온은 10도에서 30도, 멜번 구름 끼고 기온은 9도에서 25도입니다. 캔버라도 구름 많겠습니다. 5도에서 25도, 브리즈번 화창하고 18도에서 최고 기온 28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 14도에서 22도입니다. 퍼스 구름 끼겠고 14도에서 23도, 호바트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 5도에서 최고 기온 12도, 다윈 구름 끼고 습한 하루 예상됩니다. 27도에서 33도입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흐립니다. 8도에서 17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마칩니다. 뉴스의 이하은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경주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에서 황남빵이 외교 무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K-POP, K-MOVIE, 또 K-BEAUTY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K-FOOD 역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K-간식의 글로벌 파워 안에 담긴 문화의 힘을 살펴봅니다. 이에 앞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에서 자녀의 금융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입니다. 최근 발표된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호주인의 기대 수명은 83세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호주인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1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1.1세였습니다. 네, 호주인의 기대 수명은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인의 기대 수명을 살펴봅니다. 익스플레이너.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병장수는 인간의 오랜 희망사항이기도 한데요. 오늘 호주에서 태어나는 아기, 과연 몇 살까지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내일을 나타내는 수치로 기대수명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기대수명이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하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호주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 캔버라에서 태어난 호주인이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긴 수명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요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난 호주인들의 기대 수명은 3년 전과 변화가 없는 83세였습니다. 네, 호주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1.1세, 그리고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1세였습니다. 참고로 30년 전 호주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의 경우 75세, 여성의 경우 80.9세였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인구통계학자인 세르게이 티모닌 박사는 호주인의 기대 수명이 3년 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던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에서 2024년 데이터가 포함이 됐는데요. 당시 2021년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2만 명가량이나 증가했고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던 사람 역시 1만 명에 달했습니다. 티모닌 박사는 2020년과 2021년에 기대수명이 늘었지만 2022년도에는 반대로 기대수명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수학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2024년의 기대수명은 2021년 당시의 기대수명과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티모닌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봉쇄 조치가 시행이 됐고 또 많은 노인들이 사망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확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박사는 이어서 호주에서 팬데믹 봉쇄가 이뤄진 2022년 이전에는 호주인의 기대수명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또 최고조에 달했었다며 2022년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모닌 박사는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호주인 기대수명은 조금 더 높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곳, 네, ACT로 조사됐습니다. 캔버라에 사는 남성의 기대수명은 82세, 또 여성의 기대수명은 85.8세로 호주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노던 테리터리에 사는 호주인의 기대수명은 가장 낮게 나왔는데요. 네, 노던 테리터리에 사는 남성의 기대수명은 77세, 그리고 여성의 기대수명은 80.7세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기대수명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 역시 노던 테리터리로 조사됐습니다. 노던 테리터리에 사는 남성의 기대수명은 이전에 비해서 0.6세, 여성은 0.3세가 증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호주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외딴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의 기대수명보다 더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도 특히나 노스 시드니와 혼스비에 사는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태즈메니아에 사는 남성과 시드니 서부 파라마타에 사는 여성, 또 멜번 도심 남부 지역에 사는 여성과 서호주 남부 외곽 지역에 사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호주인의 기대수명은 스위스, 일본,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티모니 박사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기대 수명 추정치를 내놓는 것과 달리 호주는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비교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박사는 2022년에 호주의 상황이 나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같은 비교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3년 평균치로 호주인의 기대 수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갑니다. 네, 호주에서의 생활비는 부담이 클 수 있고 또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저축까지 하려고 한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는 첫차 구입을 도와주거나 또 졸업 후 해외여행을 지원하거나 주택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아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 부모를 위한 금융계획의 기초와 또 자녀의 미래에 재정 문해력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늘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자녀가 성장 후 부모를 부양하는 관습이 있지만 호주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첫 차, 대학, 주택 마련 등 초기 재정을 돕는 것도 흔합니다. 호주 재무자문가협회의 데이비드 샤프 회장은 재무자문업계 대표 단체 수장입니다. 샤프 회장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흔히 지원하는 지출 항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Weddings, first car, and housing. And housing has become much more of a priority. If I went back 10 years, it was still weddings and cars. Nowadays, it's that getting people.
결혼식, 첫 차, 그리고 주택이고, 주택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됐다며,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결혼식과 차였지만, 요즘에는 특히 주택이라고 샤프 회장은 강조합니다. 이어 자녀가 아직 어리든, 앞으로 몇 년 안에 집을 살 예정이든 상관없다며, 집값과 주거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자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많은 부모에게 큰 고민거리라고 설명합니다. 주택 구매와 관련해선 일부 부모가 자녀의 보증금을 보태주기도 하고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인이 돼주기도 합니다. 정부 웹사이트 머니스마트의 개인금융 전문 필진 쉬반 마르친고 씨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If you decide to give your child money to help, think about making a plan in writing to outline how much you gave them and how they will pay it back. Having this can also help to make it fair if you have more than one child.
마르친고 씨는 자녀를 돕기 위해 돈을 주기로 했다면 얼마를 주는지와 상환 방식이 무엇인지를 문서로 정해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며 자녀가 둘 이상이라 모두를 재정적으로 돕고 싶을 때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대출 기관과의 대출에서 자녀의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돕기로 했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어떤 이유로든 자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전액을 갚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대출 보증을 서기 전엔 공인 재무 자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머니스마트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 웹사이트로 자녀의 재정적 안정을 어떻게 계획할지와 같은 중요한 금융 의사결정에 대해 호주인들에게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르친구 씨의 설명을 이어갑니다.
There's two types of financial advice. General advice, which doesn't take into account your personal situation or goals, and personal advice, which is tailored to your financial situation.
재무자문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며 개인 상황이나 목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자문과 개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춰 제공되며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는 개인 자문이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르친고 씨는 설명합니다. 이어 다음 단계는 공인 재무 자문가를 찾고 공인 재무 자문가와만 거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머니스마트의 재무 자문가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사설 재무자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무료 금융상담사들이 계획 수립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셔널 뎁트 헬프라인이나 머니스마트 웹사이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축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샤프 회장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별도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One misconception around saving, you don't have to do it separately. So if you're starting out and you've just bought your own home,
저축을 둘러싼 오해 중 하나는 반드시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막 시작했고 생애 첫 내 집을 샀다면 자녀를 위해 바깥에서 따로 저축하기보다 자신의 부채를 줄이고 기존 대출의 여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샤프 회장은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채를 먼저 갚아두면 나중에 그 대출에서 일부를 인출해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바깥에서 이자를 벌려고 애쓰는 대신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다양합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같은 저축성 상품과 장기 투자 옵션이 있습니다. 샤프 회장은 장기 저축 수단으로 보험 채권도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There is another vehicle called an investment bond or sometimes called an insurance bond and that is something people have hoping
인베스트먼트 본드라고도 하고 때론 보험 본드라고도 부르는 다른 수단이 있다며 이는 통상 10년 이상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으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샤프 회장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매년 몇천 달러씩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그 계정에서 인출하는 모든 금액이 비과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가운데 가계의 저축 목표 달성을 돕는 것들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칭 저축 프로그램이나 교육비, 생활비 지원을 위한 센터링크 지급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다루는 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머니스마트 추정에 따르면 호주인 3명 중 1명은 자신의 돈 관리를 스트레스로 느낍니다. 일부에겐 돈에 관한 대화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학교에서 금융 문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 엑스트라 대표인 캐럴라인 스튜어트 씨는 가정에서 돈에 대한 대화를 가능한 한 이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So it sounds a bit crazy to be talking about money lessons even at preschool.
유치원 때부터 돈에 대한 수업을 한다는 게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필요와 욕구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의 개념을 이해한다고 스튜어트 대표는 주장합니다. 스튜어트 대표는 생활 속 실제 상황에 아이를 참여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돈 관리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If you're at the shops, and your child is asking for something.
가게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 왜 그 물건이 그 가격인지 설명하거나 두 물건의 가격을 단순 비교해 함께 선택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쉬운 삶의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스튜어트 씨는 설명합니다. 보미카지 제카 박사는 캔버라 대학교 금융 재무 설계 교수로 금융 교육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제카 박사는 생일 파티 예산 세우기 비상자금 마련처럼 나이에 맞는 예시를 주면 어린아이도 예산 세우기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It's always good to save for a rainy day, but you know, as a child, what exactly does that mean? And so having those conversations from a household point of view, parents can
비 오는 날을 대비해 저축하라는 말은 늘 좋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그래서 가정의 관점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카 박사는 강조합니다. 이어 부모는 아이들이 금융계획의 현실을 사회화하도록 도울 수 있고 그 대화에 아이들을 참여시켜 엄마 아빠의 은행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점, 일이 잘 굴러가도록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정 재정계획에 아이를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이 더 자신 있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카 박사는 말합니다.
When we have these conversations quite early on, they become financially confident adults.
제카 박사는 이런 대화를 아주 이른 시기에 시작하면 아이들은 위험과 수익 간의 균형을 평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정적으로 자신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한다며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재정 문해력이라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길 원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 소득이나 배경이 무엇이든 가족이 함께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세계 식품 박람회에 가보면 K-푸드만큼 인기가 있는 부스는 없습니다. 이제는 떡과 약과 같은 이 전통 간식까지 세계 중심에 섰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코리아 정상회의에선 지역의 명물이죠. 바로 황남빵이 외교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팥 향과 또 정성 어린 손맛이 세계 정상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건데요.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간식이 외교의 한 장면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간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하나의 문화 또 외교 코드로 확산되는 현상. 오늘 컬처인 K간식의 글로벌 파워 안에 담긴 문화의 힘을 살펴봅니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아정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천년고도 경주. 황남빵 덕분에 좀 난리가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주 황남빵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주문 네. 문의도 아주 폭주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 CNN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경주에 오시면 10중 8구 이 빵을 드시게 될 것이라며 직접 황남빵을 소개했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네, 이 황남빵이 APEC의 웰컴 브랜드로 선정되면서 세계 각국 정상과 경제인 그리고 외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겁니다.
네.
APEC을 통해 경주 지역 특산물이었던 황남빵이 이제 세계에 알려진 또 하나의 K간식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네,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었죠.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면서 이 담례 인사를 전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아, 그런데 이 황남빵 뭐 어떻게 경주의 명물이 된 걸까요?
저도 좀 그게 궁금했어요. 왜 네. 황남빵인가?
그러니까요.
네, 황남빵은 네. 1939년 경주시 황남동에서 탄생한 한국식 팥빵 브랜드입니다.
네.
올해로 84년의 역사를 이어온 가족 기업으로 이 가업인 황남빵을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최진환 대표는 모양을 흉내낸 빵은 많지만 수제 공정을 고집하는 건 우리뿐입니다. 가업을 만드는 것보다 지켜나가는 게 더 어렵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 경주가 고향이신 호주 동포분들 혹은 또 관광으로 방문을 해서 이 황남빵의 맛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팥소가 든 빵이라고요?
네. 황남빵은 따뜻할 때는 겉이 바삭하고요.
네.
식으면 또 은근히 촉촉해지는 아주 독특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네.
무엇보다 팥당금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속이 꽉 차 있는데요. 네, 팥은 오롯이 국내 산만을 사용합니다.
네.
예로부터 팥은 동짓날 팥죽이나 또 이삿날 시루떡처럼 애군을 막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네. 의미에서 황남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정성과 복을 함께 나누는 상징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아왔고 또 그만큼 역사적으로 또 오래된 빵이기도 한데요. 황남빵을 이어가는 어떤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입에 단 것은 몸에도 이루어야 한다는 창업 정신을 이어 보존료나 향료 같은 인공 감미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또 모든 재료는 계약 재배한 100% 국산 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성분표를 다국어로 표기해 알레르기 정보까지 세심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맛을 넘어 건강과 신뢰까지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인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뭐 이 정성과 장인 정신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황남빵 열풍 외에도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 약과나 또 떡 같은 이 한국의 전통 간식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떡은 좀 스티키한 식감 때문에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먹거리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전통 간식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만나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떡과 한과 같은 쌀 기반 간식은 글루텐 프리 카테고리로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서양인의 대부분은 그 유전적으로 글루텐에 민감하거나 소화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이들에게 떡과 한과는 이 글루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건강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서양의 주식인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간식이 하나의 웰빙 디저트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최근 SNS에서는 한국의 버블티라 불리는 떡을 활용한 음료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떡 라떼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또 떡, 아이스크림 등 우리 한국의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와 함께 한국 디저트를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젊은 해외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통 간식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한류 콘텐츠의 힘이 전통 한식의 이미지까지 새롭게 또 바꾸고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전통 간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취향의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맛을 통해 한국의 미학과 정서를 체험하고 나아가 K-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카페에서는 또 K-디저트 메뉴로 한국의 전통 한과인 약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코리안 허니 쿠키 또는 코리안 스타일 마카롱으로 불리며
마카롱.
네, 네. 차나 라떼와 함께 즐기는 디저트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뉴욕타임스까지 한국의 전통 디저트 약과에 대해서 또 특집으로 조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약과를 살아 숨쉬는 한국의 전통 유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 약과는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인생의 4대 통과 의례인 성인식, 결혼식, 회가변, 제사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빠지지 않던 음식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네. 네,
이처럼 한국의 특별한 날에 먹던 전통 약과가 현대적으로 진화하며 글로벌 세대와 만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전통의 생명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즉 약과의 매력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간과 세대를 잇는 문화적 가치로 현대에 발맞춰 진화하는 한국의 전통 유산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네, 현대에 맞춰 진화하는 살아 숨쉬는 한국의 전통 유산. 아, 정말 이 전통이 옛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새롭게 해석하는 현재의 코드로 작동하고 있음을 좀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전통 간식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대중간식도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APEC 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현대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 장소로 바로 이 깐부치킨을 선택해 네,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그렇습니다.
올라왔더라고요.
네. 뭐 황남빵 못지않게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네, 이 한 장면은 K치킨의 글로벌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치킨은 KFC가 아닙니다.
그렇죠.
K치킨으로 불립니다. 네, 일찌감치 미국, 동남아, 유럽 등의 진출에 매운 양념치킨, 또 간장치킨 등 다양한 맛으로 현지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현대적인 스낵 영역에서도 또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는 김, 케이스위드 스낵이라고 또 이 세계 과자 코너를 점령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엔 밥 반찬이나 김밥용 재료로만 쓰이던 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는 세계인이 즐기는 건강 간식, K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하버드대 연구진이 김의 저염 발효 과정과 해조류 단백질의 항산화 효과를 분석할 만큼 이 한국 김 세계적인 건강 스낵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는 K-Seaweed 스낵이 일반 과자 진열대에 나란히 진열돼 있습니다. 이 짭짤하고 가벼운 건강 간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 김 이제 세계 식탁 위에 새로운 웰빙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뭐 이 같은 트렌드 사실 저희가 호주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한국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 아시안 그로서리를 가보면 떡볶이나 약과 또 김과자를 찾는 현지인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시드니의 한 대형 한국 마트에서는 이 떡볶이 밀키트 매출 1년 새 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엔 한류하면 드라마나 케이팝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네, 간식과 디저트, 식문화 자체가 생활 속 외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호주의 경우 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비고인데요.
네.
호주 대형마트 콜스를 통해 한국식 만두와 또 콘도그 같은 길거리 음식 컨셉트 제품을 선보였죠.
그렇죠.
네, 뿐만 네, 아니라 호주 풋볼리그 소속 시드니 스완스 구단과 이 브랜드 파트너십을 맺 가해지면서 호주 대중 스포츠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음식이 단순히 입맛을 사로잡는 걸 넘어서 문화와 문화를 잇는 맛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호주에서의 K간식 진출, 유통망과 또 문화 콘텐츠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한편 해외에서 각광받는 한국의 대표 K간식, 사실 원조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초코파이를 저희가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도 이 초코파이를 올린다고 해요.
네, 놀랍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아.
베트남의 한국 초코파이가 첫 선을 보인 건 1995년으로 올해로 딱 30년이 됩니다.
네.
초코파이는 베트남 가정의 제사상은 물론이요. 명절 선물이나 약혼식, 결혼식 하객의 그 고급 답례품으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초코파이가 베트남인의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데는 문화적 공감대도 한몫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우리말 정과 비슷한 개념의 띤 문화가 있는데요.
네.
오리온이 1995년 현지 출시 당시 초코파이에 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베트남식 띤 문화를 패키지 디자인에 담은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네요. 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 초코파이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액 5,83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개수로 따져본다면 무려 연간 40억 개.
네.
네,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에 천만 개 가까이 팔린 셈인데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또 베트남이 이 해외 매출 비중 1위에서 3위를 차지한다고요?
네. 이 초코파이 해외 매출 비중이 84%에 달하는 그야말로 한국의 수출 효자 간식입니다.
그러네요.
네, 흥미로운 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 세 나라 모두 과거 공산주의였거나 혹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국가들이라는 점인데요.
네.
네, 과거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 육성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경공업 발전이 더뎠 습니다.
네.
특히 식품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 과자의 품질이 낮고 생산량도 극히 적었을 수밖에 없죠. 네, 바로 이 시기 1993년 중국, 러시아 등에 수출된 한국의 초코파이. 공산권 시민들이 처음 맛본 해외 과자 중 하나이자 자유의 맛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또 재미있는 일화로 러시아에서는 2011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차를 즐기며 이 한국의 초코파이를 곁들이는 사진이 현지 언론에 실리면서 러시아 대통령도 즐기는 간식이라고 해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상의 먹거리가 한 나라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고 또 국제적 교감의 매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품을 넘어 글로벌 무대 위에 K-푸드 외교관이 된 셈인데요. 하나의 빵, 한 조각의 김 속에서도 문화의 향기가 함께 구워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코파이에서 황남빵까지 세계는 지금 K-간식 중입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네, 오늘은 K-간식의 글로벌 파워 안에 담긴 문화의 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이하은,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